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의 최대 구매자가 됐습니다. 중국이 7월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보다 7% 이상 증가했습니다. 중국 관세 당국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달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약 715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이는 6월에 비해 다소 둔화됐지만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또 지난달 중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 수입도 전년 대비 20.1% 증가하며 4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최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국가로 올해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4,845만 톤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부 장관은 21일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은 1,200만 배럴에 못 미칩니다. 그레놈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석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대는 이에 따른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유 거래가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손실량을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놈 장관은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하루 100만 배럴씩 방출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원유 생산량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중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9일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순 중앙아시아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시 주석이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연례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때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시 주석의 일정이 잠정적이라며 이번 일정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최근 타이완 방문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시 주석이 다음 달 중앙아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는 2020년 초 이후 시 주석의 첫 번째 해외 방문이 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PLA 해군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척의 항공모함과 10척의 전략 핵추진 잠수함 SSBN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지난 18일 중국의 미래 국방력을 예측한 중국의 선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에서부터 2031년 사이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2척에서 5척, 전략 핵추진 잠수함은 6척에서 1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2020년대에 걸쳐 현대화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랴오닝함과 산둥함 등 2척의 항모를 실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에는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을 진수했습니다. 전략예산평가센터는 중국군이 지난 10년 동안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대응 작전을 통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새로운 능력을 합동군 전체에 통합하는 방법을 빠르게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될 거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22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계획이 방위성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00여 개 항목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초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져 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가 넘는 속도로 비행이 가능해 재래식 미사일에 비해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특히 저고도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와 다른 감시 시스템으로 탐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5일과 11일에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고 이 발사체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기상 관련 소식이 참 많습니다. 세계 곳곳이 가뭄이나 물난리, 폭염 등으로 애를 먹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 가뭄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중국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장기간 폭염으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450만 제곱킬로미터의 국토가 지난 한 달 동안 섭씨 35도 이상의 기온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양쯔강 유역의 일부 지역은 식수 공급이 제한되면서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섭씨 45도를 기록한 양쯔강 지류인 자린강은 바닥이 말라 드러난 것이 로이터통신 보도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리들이 몇 가지 조치를 내놨습니다. 충칭의 농업국은 취약한 작물을 보호하고 또 가을 수확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대처를 하고 있고요. 중국 후베이의 경우는 인공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남서부 스촨성 역시 19개 도시와 현에 있는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 중국 재무부는 재해 구호금을 피해 지역에 약 4,400만 달러를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기에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극단적인 이 기상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됐었는데요. 베이징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처를 했지만 이산화탄소, 수은 등 이 해로운 배출물을 생산하는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해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1년 9개월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했다는 서울 종로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평양과 황해도 지역은 새벽까지 비 내리고요. 강원도 평강은 아침까지 비 내립니다. 장원, 장전은 한 낮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9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가 17도, 함흥 19도, 청진 18도, 원산 22도, 개성이 23도로 가장 높겠고요. 해산의 아침 최저가 12도, 중강 1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8도, 신의주, 함흥, 원산이 28도, 개성이 30도로 가장 높습니다. 청진의 낮 최고 27도, 중강 26도, 해산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고 먼바다 쪽은 오전 한때 구름 많고 비 내립니다. 서해는 앞바다 쪽이 새벽까지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서해는 1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정상이 우크라이나 자포르자 원전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파키스탄 경찰이 임란칸 전 총리를 대테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혔고요.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타이완을 방문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을 만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상이 다시 이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들 정상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는 자포리자 원전 단지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주변이 지금 주기적으로 폭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 정상은요. 이 최근 이어지는 전투가 지난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능가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오는 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르자 원전 주변에서의 군사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현장 조사를 현장 상황을 조사할 사찰단을 자포르자 원전에 보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또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국제원자를 끼고 IAEA 사찰단이 자포르자 원전 단지를 방문해서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은 푸틴 대통령이 사찰단 방문을 허용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네, 자, 자포르자의 안전을 자포르자 원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사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21일과 22일에도 원전 주변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네. 지역주지사인 발렌틴 레즈니콘 첸코 씨가요. 22일 텔레그램에 자포르자 원전 단지에서 멀지 않은 니코폴시와 크리비히르 등지에 러시아군이 쏜 로켓이 떨어져서 적어도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네.
레즈니 첸코 주지사는 또 21일에도 니코폴시에 5차례에 걸쳐 포탄 25발이 떨어져서 산업시설에 불이 나고 주민 3,000명에게 들어가는 전기가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오데사 21일에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지역 당국은 밤새 러시아 순항미사일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러시아 군이 흑해에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5개를 발사했다면서 이 가운데 2기를 떨어뜨렸고 3기가 농업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요, 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로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저장하고 있는 오데사 지역 탄약고를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앞서 20일에는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군이 무인기를 격추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임명한 현지 정부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주지사는요. 세바스토폴시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를 공격하려던 무인기 한 대를 20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함대 방공망이 무인기를 포착해 파괴했다면서 격추된 무인기가 본부 건물 지붕에 떨어졌고 심각한 손상이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며칠 새 크림반도에서는 몇몇 무인기 공격이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다시 대규모의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요 우크라이나에 7억 7,800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원조에는 그러면 어떤 장비들이 포함됩니까?
네, 대레이더 미사일함, 스캔 이글 무인 정찰기 15기, 또 40대의 지뢰 방호 장갑차, 이동식 포병 로켓 시스템용 탄약, 또 장갑차, 곡사포 등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요 성명을 내고 이런 성능은 전장에서 우월함을 만들어내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면밀하게 조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많은 군사 원조를 제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1일에 지금까지요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19차례 군사 장비를 제공했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이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원조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극우파 사상가의 딸이 암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극우 사상가의 친딸이 20일 의문의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날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알렉산드르 두긴 씨의 딸 다리아 두기나 씨가 몰던 차량이 강력한 폭발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두기나 씨가 사망했습니다.
네.
이 폭발한 차량에는 원래 두긴 씨도 탈 예정이었는데요. 막판에 두 사람이 따로 이동하기로 하면서 두긴 씨는 화를 면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사망한 사람이 두긴하 씨고 그의 부친이 두긴 씨죠?
네, 그렇습니다.
두긴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푸틴 대통령과 가까워서 푸틴의 두뇌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지하는 극우 사상가입니다.
네.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이 누구 소행인지는 뭐 알려졌습니까?
러시아 보안 연방 보안국이 22일요 우크라이나 비밀 요원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는 그런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요, 우리는 물론 러시아처럼 범죄 국가나 테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21일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서요, 두기나 씨의 죽음에 우크라이나가 연루돼 있다면 이는 국가 테러 리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파키스탄으로 가겠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이 임란칸 전 총리를 입건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파키스탄 경찰이 칸 전 총리를 대테러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경찰은 칸 전 총리가 경찰과 판사를 위협함으로써 대테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칸 전 총리가 지난 20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집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집회에서 칸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자기 보좌관이 구금된 뒤에 고문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칸 총리는 이에 연관된 경찰청장과 판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칸 전 총리 보좌관은 왜 구금됐던 겁니까?
예, 구금된 사람은 칸 전 총리의 정치 보좌관인 샤바즈 길 씨인데요. 그는 이번 달 초에 한 TV 방송에 나와서 군인들에게 군 수뇌부가 내리는 불법 명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파키스탄 경찰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그를 반역 혐의로 체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입건한 것에 대해서 칸 전 총리 측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 칸 전 총리 측은 22일 입건된 칸 전 총리 측을 체포하려는 시도는 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칸 전 총리 내각계 강요했던 알리 아민 간다푸르 씨가요, 트위터에 만일 칸 전 총리가 체포되면 우리는 이슬라마바드를 접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2018년에 총리가 됐던 칸 전 총리 지난 4월 권좌에서 축출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야권은 칸 총리의 경제와 외교 정책을 문제 삼아서 총리의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국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칸 총리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당시 칸 전 총리는 배후에 미국과 군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파키스탄 군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권좌에서 축출된 뒤 칸 전 총리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칸 전 총리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하면서 조기 총선을 요구했고요. 현 정부와 군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칸 전 총리는 당시 수많은 지지자와 함께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타이완으로 갑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또 타이완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공화당 소속인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21일 밤에 타이완에 도착해서 나흘 동안의 타이완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홀콤 주지사 측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방문은 반도체 등 경제 교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홀콤 주지사가 일요일에 타이완에 도착했는데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만났습니까?
예, 홀콤 주지사가 22일 타이완 총통을 면담했습니다. 미국 측 고위 인사의 타이완 방문은 이달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지난주 에드마키 상원의원이 이끈 의원단은 방문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네요. 자, 홀콤 주지사와 차이 총통의 만남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먼저 차이 총통은요, 경제 안보는 국가와 지역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민주주의의 칩에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차이 총통이 언급한 민주주의 칩은 이 반도체 칩을 말합니다.
네,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어 중국의 위협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홀콤 주지사에게 타이완이 타이완 해협 안팎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 동맹은 함께 서서 모든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홀콤 주지사가 이날 면담에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홀콤 주지사는 지난 6월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타이완 미디어텍이 미국 퍼듀대와 협력해서 인디애나에 디자인 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요. 우리 미래를 설계할 때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길 고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홀콤 주지사가 총통을 맞는 것 이외 타이완 방문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네, 홀콤 주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이 타이완 반도체 업계 인사들을 만나고 타이완과 인디애나주 사이의 학술적, 기술적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홀콤 주지사가 이끄는 방문단은요, 교류의 일환으로 국립 양밍대학과 첸쿵대학을 방문합니다. 한편 홀콤 주지사는 타이완 방문 일정을 마친 뒤에 한국을 찾을 예정입니다.
예. 최근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타이완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번 홀콤 주지사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가 22일 성명을 냈는데요. 홀콤 주지사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르고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과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의 의원 두 명도 타이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일본 자민당 소속 후루야 게이지 그리고 기하라 미노루 의원이 22일 도착했고요. 23일 차잉원 통총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루야 의원은 작고한 리동후이 전 차이완 통총의 무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는 트위터에 용납할 수 없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과 여타 행동이 타이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인 리즈 체니 의원이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한 공화당 의원들을 퇴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육부가 교사 무장화를 추진하는 등 학교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미국 내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서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동조하는 의원들에게 맞서겠다고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몰아내는데 전념하겠다고 체니 의원이 밝혔습니다. 21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체니 의원은요,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직책에 선거 부정론자들이 지명됐다면서 그들에 맞서 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공화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그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면서요. 그들의 경쟁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체니 의원이 어떤 공화당 후보를 반대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요. 같은 공화당 소속의 동료 하원 의원들도 퇴출 운동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체니 의원이라면 공화당 안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의원인데 어떻게 같은 당 후보들의 재선을 막겠다고 나오게 된 걸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더욱 반기를 드는 그런 행보로 풀이됩니다. 체니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월에 16일에 열린 와이오밍주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해리엇 헤이그먼 후보의 큰 지지율 차이로 패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로 와이오밍주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 가문 출신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오다가 지난주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고요.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4선 도전에도 실패하게 됐습니다.
네. 자, 체니 의원은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그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에도 동참하고 있죠?
네, 의사당 난입사태를 조사하는 하원특별위원회에 속한 두 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이자 특유의 부위원장이기도 한데요. 체니 의원은 예비선거에선 졌지만 와이오밍주를 대표하는 하원 의원으로 하원 투기 소속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체니 의원이 예비선거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졌지만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오는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2년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체니 의원은 21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인지 그리고 출마한다면 공화당 내에서 경선을 치를 것인지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결정이나 계획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체니 의원이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과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건은 직접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체니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히 위협의 중심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조시 하울리 의원과 그리고 테드 크루즈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선 결과 인증 투표에 반대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이들 의원이 헌법 질서와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했다면서 차기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언급하신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도 꼽히는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체니 의원은 또 다른 공화당 내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부정 주장에 동조한 정치인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체니 의원이 비판한 의원들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크루즈 의원의 대변인은 곧 전직 의원이 되게 될 체니 의원의 지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하울리 의원 대변인은 그녀가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면서 체니 의원의 비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자, 체니 의원이 하원 특위 조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언급을 했네요.
네, 체니 의원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특위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펜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펜스 전 부통령도 지난 17일 하원 특위에서 증언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조사 관련해서 마라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네.
여기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법무부와 FBI에 대해 비판했죠. 체니 의원은 하지만 즉각적이고 반사적으로 FBI의 요원들을 공격한 공화당 의원들이 부끄럽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수색에 관련된 FBI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넌더리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이 잡혀있네요.
네, 연방판사가 지난주에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진술서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는데요. 정부에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면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오는 25일까지 편집본을 내도록 했습니다.
네, 이 진술서 공개를 둘러싸고도 갈등이 첨예하죠?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전례 없는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근거를 알기 원한다면서 진술서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FBI의 말하라고 압수수색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집행 가운데 하나로서 진술서를 공개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법무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서 공개는 조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서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가 적용되면 공개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보통 8월 중순이 되면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기 워싱턴 DC 인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이번 주가 개학인데요. 새 학기를 맞으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교육구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 학년의 시작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교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가운데 미국 내 많은 학군의 학교 보안을 한층 강화한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주는 학교 보안 시설을 위해서 지원금을 투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교사들의 무장화, 그러니까 교사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곳을 허용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자, 학교들이 이렇게 보안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네. 지난 5월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당시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 무장교환이 침입해서 무차별 충격을 가했고요. 이로써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죠.
네.
이후 5천만 명이 넘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총기 옹호가들과 그리고 공화당 소속 주의원들은 학교 직원을 무장시켜서 총격 현장에서 교사들이 방어선을 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유벨리 총격 사건 이후에 연방 차원에서도 또 총기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규제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학교가 살인 현장이자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그 법이 총기를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는다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격용 소총이나 대용량 탄창 등 대량 살상 무기의 민간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네.
대신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총기 구매자의 범죄 기록과 그리고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는 등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했습니다.
네. 자, 학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별도로 방안을 마련한 주정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마이크 드웨인 오하이오 주지사는 24시간의 총기 훈련을 받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드웨인 주지사는 교사들의 총기 소지를 돕기 위해서 교육부와 함께 일할 현장 트레이너 16명을 고용할 예정이라면서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하이오주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약 4,700만 달러를 주 전역에 1,180여 개 학교에 지급하는데요. 해당 예산은 학교의 보안 카메라 그리고 문 자동 잠금 장치 등 보안 시설 설치 비용을 충당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교사의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총기 소지를 둘러싸고 미국민들의 의견이 나뉩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단체인 PDK 인터내셔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안전을 위해서 교사가 무장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교사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75%가 교사들의 무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패치뉴스가 버지니아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는 교사들의 무장에 반대했습니다.
예. 자, 45% 대 75%, 83%. 그러니까 교사들이 학교에서 총을 들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의 베키 프링클 회장은요. 학교에 더 많은 총기를 들이는 것은 더 위험할 뿐 학생들과 교사들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총기 규제를 원하는 측에서는요. 학교에 무기가 많으면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또 의도치 않게 무기가 발사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론과는 다르게 교사 무장화를 추진하는 지역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미 남부 주지사주 애틀랜타 인근의 콥 카운티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일부 교사들이 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했는데요. 해당 법은 지역 학교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에 교사와 다른 직원들이 학교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교사들의 무장화를 허용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전국 주 의회 협의회에 따르면요. 미국의 29개 이상의 주에서 학교 경찰이나 경비원 외의 직원들이 학교에서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교내 무장한 교사를 둔 공립학교는 3%에 불과합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자기 삶을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22일 미국인의 생활평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스로 자기 삶이 고통받고 있다고 여겨질 만큼 형편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자, 해당 내용을 알아보기 앞서서 이 생활평가 지수라는 것이 어떤 건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네, 생활평가 지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매달 집계돼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어떤지 스스로 평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네.
응답자가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했는데요. 10점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생활이 번창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점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번창, 그리고 분투, 고통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되는데요. 점수가 4점 이하일 때 고통 이렇게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자기 삶을 7점 이상, 그리고 5년 내 미래 자신의 삶을 8점 이상으로 평가하면 이는 번창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미국 전역에 있는 약 3,7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부정평가 지수가 역대 가장 높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평가한 수치가 고통이라고 분류된 응답률은 5.6%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2008년에 이른바 경제대공황 당시에도 이 비율이 5%를 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타난 수치를 환산하면요, 미국 전체 성인 중에 약 1,400만 명이 스스로의 삶을 고통받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내 삶의 질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비율은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번영 이렇게 분류되는 수치는 지난 2021년 6월 거의 60%를 찍은 뒤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이 수치는 51%대까지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그런 수치입니다. 번영 평가 수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는데요. 지난 2008년 대공황 시기인 11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로 당시 모두의 46%대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부정평가가 늘어난 것, 어떤 요인으로 분석합니까?
네, 갤럽은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갤럽은 지난 7월 신규 고용이 52만 건을 넘는 등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네.
갤럽은 그러면서 지난 6월 나타난 경기 신뢰 지수가 역대 최저치에 가까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순서입니다. 최근에 한국 역사의 중심인 서울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와 잔디가 많아졌고요. 광장도 두 배 더 넓어졌답니다. 서울 동해원 기자가 광화문 광장으로 안내합니다.
자, 우리의 전통 국악을 가장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적인 환호를 받고 있는 이날치의 무대입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정이 깊은 골로 대한진맹이 내린다. 봄은 허리숭덜숭 꼬리는 잔뜩.
지난 6일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광장 야외 특선 무대에서 광화문 광장 재개장을 축하하는 행사 빗모락이 열렸습니다. 개장 첫날 많은 한국 시민들은 행사를 즐기기 위해 현장을 찾았고요. 함께 축하하며 달라진 광화문 광장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빗모락 행사 소개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 서현정 주무관에게 들어봅니다.
빗모락은 빛이 모이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광화문 광장의 개장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개장식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 오케스트라 등 시민 참여 공연이 주로 만들어지고요. 내빈이 참여하는 화합의 무대, 디지털 실감 영상 퍼포먼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축하 공연과 미디어 파사드 관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장면은 광화문 광장 북측에 있는 잔디 광장, 해치마당 등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광화문 앞길로서 길과 광장으로 이뤄진 한국 역사를 관통한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먼저 광화문 광장은 조선시대 때 6조 거리로 사대문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요. 6개의 중앙관청이 모여있던 곳이고요. 그 길을 따라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광장의 역할을 했죠. 그러다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는 6조 거리를 없애고 도로를 확장했고요. 재개장이 되기 전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2009년 7월에 완성됐습니다. 광화문에서 세종로 사거리 또 청계 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로 중앙에 너비 34m 또 길이 555m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광화문 광장 어떤 게 달라진 걸까요? 다시 서현정 주무관입니다.
이 옆으로가 도로였던데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광장이었던 곳이에요. 동그라미 돌에 표시된 데가. 면적은 2배 정도 넓어졌어요. 녹지는 한 3배 정도? 이유는 양쪽에 차선으로 돼 있었고 가운데만 광장이었는데요. 서쪽 도로가 동쪽으로 옮기면서 서쪽까지 광장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녹지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많아졌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있던 차도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로 바뀌게 되면서 이 광화문 광장의 면적이 전보다 2배 넓어졌고요. 나무는 5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돼 꽤 오래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차선을 없앤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차선을 없앤 게 아니라 서쪽 하행선을 동쪽으로 가서 상하행선을 같이 붙였고요. 도로로. 차선 개수는 약간 줄었지만 차선 폭을 좀 줄이면서 차선 개수는 많이 줄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그런 반대였는데 이제 설득도 했고 또 많이 이해해 주셔서 광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재개장을 준비하며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은 시민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국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시민 친화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시민추진위원회 조웅 씨는 3년 정도 활동했다면서 이 광화문 광장이 새롭게 열린 재개장 첫날 그 소감이 남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추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조웅 씨에게 들어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광화문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도 하고 교통 통제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굳이 멀쩡한 데를 다시 하느냐 이런 있잖아요. 그런데 인식 개선이 가장 컸고요. 인식 개선과 홍보가 제일 컸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받아서 이제 실행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하셨고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생각, 아 여기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교통이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잘 참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웅 씨는 시민추진위원회로 활동하며 그동안 몰랐던 광화문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역사 문화재가 그대로 보존된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 바로 이 서울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이제는 한국 시민들도 함께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광화문이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의해서 일방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화재나 고건축물에 대한 그런 상식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일본의 그런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축도 사라지고 월대가 있었어요. 저희도 월대는 듣기만 했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아예 사라지고 그 요 밑에 있던 유적들도 그냥 다 묻어버리고 두께가 지금은 이제 다 보건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파묻은 거 보니까 이만큼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는 뭐 천년고도라고 해서 경주 땅을 파면 뭐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서울도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광화문의 역사를 배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웅 씨는 재개장하며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을 두 가지 꼽았는데요. 첫째는 보행로가 넓어진 점, 두 번째는 광장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구를 비롯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담은 시설물들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가운데 이렇게 섬처럼 뚝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전에 광장 아시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로 돼서 자유롭게 이제 공간이 이탈리아 로마 광장이나 이런 데처럼 접근성이 우선 주어진 게 첫 번째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시다시피 문화재 이런 거 여기 조금 조금씩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워낙 종로구에 그런 게 많긴 했지만 지나가면서 보는 분들이 아,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 새로 재발견 이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광화문 광장은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놀이인데요. 먼저 역사를 보면 재구조화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유구를 재현해놨거든요. 조선시대의 관청이었던 사헌부 문터와 삼군부터, 병조터, 형조터와 같이 이 발굴지를 그대로 보존하고 현장 전시장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민들도 육조거리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시민 이남 씨는 비리관원을 탄핵하던 관청, 지금의 검찰인 사헌부 문터를 바라보며 광화문 광장 재개장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방송에서 보고 첫날에 와서 개장하는 그 기념을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일단 섬처럼 돼 있던 것이 더 넓어졌고 훨씬 더 접근성이 뛰어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더 좋았던 것은 나무들이 훨씬 더 많이 심어져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조선시대 그 역사 문물 터를 우리 후손들, 특히 우리 아이들이 광화문에 와서 특히 사원부라는 곳이 무엇이라는 것을 또 한번 알 수 있었고 또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국 뉴욕으로 말하면 센트럴파크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달라진 광화문 광장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많아진 분수였습니다. 덕분에 한국 시민들은 분수의 물줄기를 맞으며 더운 여름의 열기를 식혔는데요. 김효인 어린입니다.
아빠! 아! 야, 이렇게 어때? 물놀이 하고 있어요. 광화문이요. 약간 시원한데 약간 쾌감해요.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 걸어다니는 거리인데 막 신나게 놀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념사진을 남기는 한 부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재개장 소식을 듣고 경기도 수원에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즐겁게 현장을 즐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기야, 세종대왕 앞에서 포즈 한번 취해봐. 어, 됐어, 됐어, 됐어. 하나, 둘, 셋.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수원에서 광화문 개막식 한다고 놀러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많이 새롭게 좀 변한 것 같아요. 되게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말고요. 이 시민들의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생글생글하고 다 웃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재밌게 놀다 가려고요. 구경도 많이 하고.
면적도 넓어지고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성해진 광화문 광장. 서현정 주무관은 그냥 둘러봐도 좋지만 재개장과 함께 준비한 해설, 또 탐방 프로그램으로 이 광화문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함께 알아가길 바랬습니다.
이번에 서울 도보 해설 관광 코스에 광화문 광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하셔서 해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광화문 광장을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9월 30일까지는 서울시 공공 예약 사이트를 통해 탐방 프로그램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을 탐방하고 즐기실 수 있으니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신청해서 오셔도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넓어진 만큼 좋아하실 공간과 즐길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광화문 일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실 뿐 아니라 광장에서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까지 단절 없이 걸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공간, 서울의 중심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누리고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은 존댓말을 쓰지 않는 것으로 자칫 잘못 알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의 일상 대화 중에도 존댓말이 종종 쓰입니다. 오늘은 과거 진행형을 이용한 미국인들의 존댓말 사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magine that your cousin wants to ask his longtime girlfriend to marry him.
여러분의 사촌이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결혼해 달라고 청혼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And he needs you to help him find the right wedding ring.
그리고 그 사촌은 결혼 반지 고르는 걸 도와줄 당신이 필요합니다.
So, he takes you along to the ring shop.
그래서 그 사촌은 당신을 데리고 반지 파는 상점으로 데려갑니다.
At the shop, an employee asks your cousin this.
상점에서 종업원이 당신의 사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sir?
선생님, 특별하게 찾는 종류가 있습니까?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종업원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Are you looking for any style? are, r이 아닌 were, were, were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는 걸까요?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이렇게 are의 과거형 were를 썼습니다. 그건 바로 과거형이 항상 과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는 종종 현재 또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몇몇 이유로 과거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절 바른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즉 존댓말을 할 때입니다. 영어에서 존댓말은 일반적으로 일상 언어보다 덜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존댓말에 있어 덜 직접적으로 들리도록 때로는 과거 동사 형태를 사용하곤 합니다. 반지 가게 종업원은 예의를 나타내기 위해 과거 진행형을 썼습니다.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sir?
선생님, 특별하게 찾는 종류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다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uppose you had trouble with your computer and took it to a shop for repairs.
여러분의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점에 가져갔다고 가정해 보죠.
A few days later, you call the shop to see if it's ready.
며칠 뒤 당신은 다 됐는지 상점에 전화를 겁니다. 다음 문장 가운데 어떤 게 더 예의 있게 들릴까요?
Hi, is my computer ready yet? Hi, I was wondering if my computer was ready yet.
두 번째 과거 진행형을 쓴 문장이 더 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더 직접적이고 듣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들리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Hi, is my computer ready yet?
안녕하세요. 제 컴퓨터 준비됐나요?
Hi, I was wondering if my computer was ready yet.
안녕하세요. 제 컴퓨터가 준비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끝으로 가게에서 직원이 특별히 찾고 계신 종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네 가지 다른 문장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sir? Were you looking for any style in particular, ma'a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과거 진행형을 이용해 예의 바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